우리 장로님들까지 다 나오셔서 함께 찬양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 번만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그의 아내 여자 하와를 만드셔서 두 사람을 맺어주신 것이 시작이 가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헬라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에크, 어디, 어디로부터, 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의 모임,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이 반드시 되셔야 돼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죠. 마귀의 통치하에 빠져있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불러내셔서 혼자 있게 아니하시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이 두 사람 이상의 모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사실 같은 원리 속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가정도 함께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교회도 함께여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러한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가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부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도에 다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가정의 모습이 뭐냐면은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손을 딱 마주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원래 꿈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도가 손을 마주잡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이죠. 세상 여기저기에서 합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가정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이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드림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교회는 확장된 개념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속에서 가정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야 바로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이고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또 가정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분명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교회 이야기로 연결되어졌다가 다시 부부 이야기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교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교회에 비유될 수 있고 남편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과 교회는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섞어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가정과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원리를 사실은 저는 지금 교회에 적용하기보다는 가정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리가 가정에 적용이 되어질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 또 영광스러운 가정 이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그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여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망라해서 제일 싫어하는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22절입니다. 그런 면에서 22절 말씀을 여성도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에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 단어는요, 휘포 다소메노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바로 앞에 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1절 말씀도 한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휘포타소메노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즉 다른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은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라. 이 의미가 정확한 의미입니다. 제가 이 헬라를 찾아서 보았는데요. 복종하라고 하는 개념이 제일 강력한 단어로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말씀을 약화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 순종으로 좀 바꾸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남편을 대하는 것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대할 때에 여러분 자세가 어떻습니까?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바로 잊어버리죠. 예, 남편의 말씀도 듣고 그냥 그대로 잊어버리면 됩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시면 사실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사실은 조금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남의 남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할 필요도 전혀 없고 아내가 남의 남편에게 복종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아내는 누구에게요? 자기 남편에게만 복종을 하면 됩니다. 자기 남편에게만.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는 모습으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남편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을 하는 것처럼 남편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남편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여성들만 하시면 되는데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자꾸 올라오려고 그러면 꾹 참으셔야 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가 울컥울컥 올라오려고 그러는 분이 계시면요, 그건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후로 드릴 말씀을 듣지 않고도 지금까지 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사님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내들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아주 건강한 가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뭐 죄송합니다, 마음이 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뭐라고요?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신데 이 비유가 똑같은 비유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는 아내가 예수님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는 아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힘듭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품이 되어져 있는 아내가 그리스도를 또한 그 성품대로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과 바로 직결되어집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요, 남편에 대한 사랑을 회복을 하시면 됩니다. 남편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무시하는 아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섬길 때에도 주님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성품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남편을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아내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종할지니라. 누구에게요? 자기 남편입니다. 남의 남편 아닙니다. 자기 남편에게는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남편들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남편에게 의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한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할 수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누구에게 쏟아부어라 그랬냐면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내에게, 남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쏟아부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을 해놓은 본문이요,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은요, 하나님의 원수죠. 그러니까 그 원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특하신 아들을 보내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바로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 하나님, 아내가 아내 같아야 사랑하죠.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남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내는요, 그냥 그 아내라고 하는 그 신분만을 가지고서도 남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무조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 아내가 원수같이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 내 아내입니다. 그냥 아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아내는요 남편에게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너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하셨으니까.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끊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곤고나 박해가 와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도 아내를 먼저 먹여야 됩니다. 헐벗었을 때도 먼저 입혀주어야 되고 위험이나 칼이 날아오게 되어지거든 자기 혼자 살고 도망을 가서는 안 되고 아내를 대신해서 막아주어야 되는 것이 남편의 사랑인 것입니다. 죽더라도 아내를 먼저 배려하는 남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곁에 서서 지켜주는 남편의 사랑. 주님께서는요 이 사랑을 남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배려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남편도 아내를 배려하라. 지금 남편들 마음속에 저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솟아올라와도 들으셔야 됩니다. 정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 또 이런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면서 하셨던 행동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남편이 해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선입니까?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요, 이걸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걸 서로 따진다고 하면은, 요구한다면 이미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따져야 된다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씀에 먼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복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복종을 받을 때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뭐가 먼저 나와 있습니까? 사랑이 먼저 나와 있죠. 남편의 사랑이 사실은 먼저입니다. 그래도 사실 이것을 서로 따지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그렇게 먼저 사랑하고 복종하고 섬겨주는 것이죠. 순서를 정하자면요. 이렇습니다. 순서를 정해보자면은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교회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아내의 복종이 오는 것이 이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따지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우리는 자격 미달이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격 미달인 남편이고 자격 미달인 아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었고 남편을 그렇게 복종해야 될 상대로 보지 못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복종 대신에 순종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사실 조금 접어두고 내가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도 사실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 미달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신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그렇게 거창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보면은 사랑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랑이라도 진실한 사랑이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은 사랑은 숫자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종이란 말이 싫다면은 남편의 말에 대해서 예라고 수긍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마음이 함께 움직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아내의 가방을 들어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남편이요, 아내의 가방을 들어주는데 남편은 이렇게 양복을,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가방은 남자의 가방처럼 생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영락없는 여자의 가방이었습니다. 그 가방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점잖은 정장 차림에 딱 여자가 들어야 될 만한, 여성이 들어야 될 만한 가방을요, 이렇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았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에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내는 손 마디마디가 아픕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힘듭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남편이 가방을 잘 들지 못하는 그 아내를 배려해서 가방을 들고 아내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이렇게 걸어서 교회를 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머슴 두고 왜 활용을 안 하냐고. 자신을 머슴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가방을 들고 아내는 정말로 행복한 얼굴로 교회로 두 분이 옵니다. 갈 때도 그렇게 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요, 다른 것은 보지 않아도 신앙이 참 좋은 가정이다 이렇게 그냥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그 가정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남편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쌀죽을 끓일 줄 아십니까?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쌀죽을 끓여줄 줄 아는 남편이라면은 그는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아파서 누워있었습니다. 대신방을 늘 함께 다녔는데 그날 따라서 너무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두고 대신방을 갔습니다. 저녁에 그때도 아마 7시쯤이 되었는데 대신방 아직 안 마쳤습니다.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막내가 울고 있어요. 아빠 하면서 막 울어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왜 울어? 그랬더니 배가 고팠어요. 그래요. 엄마가 너무 누워서, 아빠 누워서 그 짜장면이라도 시켜주시. 그랬더니요, 짜장면 한 그릇은 배달이 안 된대요. 근데 아내가 일어나서 먹을 힘도 없고 두 그릇 시켜놓으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아빠를 빨리 오면은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신방 마시고 빨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요, 아내가 누워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내 가서 그랬습니다. 쌀죽 끓여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싫대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대요. 그날 하루 종일 누워있다 그 다음날에는 이제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쌀죽을 끓여주고 싶었는데 쌀죽을 결국은 끓여주지는 못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을 때 쌀죽을 끓여줄 수 있는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내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도와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쌀죽을 끓여주는 것이랑 오늘 설교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면서까지도 사랑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쌀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세 번째 씻을 때부터는 그 쌀 뜨물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뜨물을 받아두고 그 다음에 쌀을 물에다가 한 30분 정도 불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냄비에다가 참기름을 좀 넣으시고 거기에다가 그 불려놓은 쌀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볶으면 됩니다. 사실 그 쌀이 약간 투명하게 될 정도까지 볶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받아두었던 뜨물을 그곳에 붓습니다. 보통 밥을 할 때 그 물에 한 5배나 6배 정도 넣으면 됩니다. 손을 이렇게 넣어보고 한 5배나 6배 정도를 넣어가지고 끓이시면 됩니다. 끓일 때에 끓고 난 다음에 불을 약하게 줄이시면 됩니다. 중불에서 약불로 그리고는 서서 숟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저어주면은 죽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떠서 누워있는 아내에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쌀죽은요 그냥 죽이 아닙니다. 그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이 죽을 먹으면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남편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아내의 마음속에는요, 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저절로 생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쌀죽을 끓여줄 수 있을 정도의 남편인데 나가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은 이런 남편이라고 그 남편이 하는 말을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떠있는 대낮에 떠있는 저 해를 보면서 저건 달이야 그러면요 아내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속에서는 저게 어찌 달이냐고 이런 말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내게 쌀죽을 끓여준 내 남편 아닙니까? 여보 달 맞아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할 때에 그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아내의 마음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바보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내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남편이 없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신랑으로 여기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랑을요 이렇게 이웃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소자에게 이렇게 베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요 한 두 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메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졌냐면 목사님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도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저한테 메일로 그걸 이렇게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아, 나도 내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7분 정도 되어지는 영상을요 타이핑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들을 다 타이핑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글을 우리 성도들에게 읽어드릴까 말까.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이걸 읽어드리면 그래도 성도들에게 도움이 좀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바로 여보 사랑해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글레시를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점심 약속이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팔아서 한가로운 휴일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양푼에 비빈 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봅니다. 무릎 나온 바지에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입니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서 몇 번의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남편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 배터리 빼시면 안 돼요. 새벽 1시쯤 난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나 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좀 어울린다고. 근데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아,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 남편들이요, 배터리 떨어졌단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기가 다. 손 이리 내봐. 여러 번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손 땄어?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마누라는 미련하냐는 말이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 쉬기만 했습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해졌다고 애써 웃으면서 검사 받으러는 내 군주를 물리치고 병원을 걸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반드시 검사 받으셔야 돼요. 이끌어 나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 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노발대발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으로 가. 나는 우리 집 갈 테니까. 큰 소리에 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나 혼자 고향 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이러는 법은 없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입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었던 것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번 전화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길 바랐어. 그 남편들은요 가끔 전화해 주셔야 돼요, 아내에게.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난 의사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 될 대로 전이가 다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펑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글레즈를 하는 아내가 없다면, 잔소리해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살거워하지도 않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온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에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피어있는데 들렀다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피어있는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봅니다. 비싼 걸 먹고 비싼 옷을 입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 보고 꽃이 피어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당신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가자. 코스모스가 가득 피어있는 들판으로 왔습니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말에 타는 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어. 3년 부은 거야. 통장은 싱크대 두 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보고,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 한 200만 원만 드려. 엄마 이가 안 좋으신데 틀리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서 엉엉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 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색이라 그랬잖아. 그랬나? 그 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아? 어쩔 땐 그런 소리 듣고 싶기도 하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니 커튼이 뜯어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거 없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이 나가면 좋아하실 텐데. 여보, 아니라면 안 간다. 좋아하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어젯밤 이 얘기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면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세세한 부분에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조그만 것에 마음을 써주고 함께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참 이런 소리 많이 안 해보지만은 그래도 사랑한다 이런 말도 해주기를 여자들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얼마나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했으면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남편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아내를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랬죠. 끝까지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그 사랑을 받으면서 복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그런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가정을 우리가 다 이루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시는 이 개념을 가지고 천국,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